할렐루야. 우리 수요 2부 기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만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릴 그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외부의 집회가 있어서 경기도 쪽으로 운전을 하여서 갈 일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는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기가 막힌 영감과 깨달음들이 운전을 시작했는데 막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설교자에게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불러주시고 떨어뜨려 주셔서 그것을 내가 받아 적는 듯한 그런 영감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책상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제가 운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 이런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다. 이건 꼭 기억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적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신호등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도까지 가는데 한 번도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잘 걸리던 신호가 안 걸리고 그냥 쭉 계속 가는 거예요. 빨간불이도 하고 가까이 가면 파란불로 바뀌어가지고 또 가야 되고 아 이제 이거는 지금 한 이 묵상을 꼭 적어야겠다고 가면 또 파란불이고 해가지고 거의 서울을 벗어날 때쯤 드디어 기도하고 기도하던 신호등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생각하였던 것을 적어야겠다 생각하고 노트를 폈는데 여러분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빨간 신호등.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간 신호등. 그거 하나 건졌습니다. 다시 운전을 하고 묵상을 하고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내가 무언가를 향하여 질주하고 달려가다 보면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는 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기억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순간들을 잊고 계속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멈춤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그 눈부신 말씀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 신호등 앞에 내가 정지하여 그것을 나의 삶과 영혼과 육신과 일상에 새겨넣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수요 2부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빨간 신호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아 나에게 다시 말씀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우리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언서 말씀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세속적인 질주 앞에 놓인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이제는 이쯤에서 멈추지 않으면 너희는 말씀도 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왜 빨리 가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될 것이 너희는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예언서입니다. 오늘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으로 세우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많은 예언서, 대부분의 예언서에는 이렇게 첫 절에 표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표제에는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하는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이 표제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많은 예언서 중에서도 이 스바냐서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통 선지자의 족보와 혈통을 이야기할 때 보통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정도, 많아야 1대나 2대의 이 조상들의 혈통을 밝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 스바냐의 표제에는 몇 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4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 4대. 이제 본인이 5대째죠. 왜 이 4대까지의 족보를 장황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궤적들, 영적인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 영적 궤적이, 그리고 스바냐가 살았던 그 어떤 영적인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명의 여러분 조상들 중에 우리의 눈에 익숙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스바냐의 혈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를 실패한 왕족의 후예입니다. 히스기야 이후의 왕은 므낫세 왕이 되고 그 다음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몬입니다. 아몬. 바로 첫 단어죠. 아몬의 아들. 히스기야 다음에, 히스기야는 좋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서 55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아몬이라는 왕은 2년만 통치하다가 암살당하여 당시에 8살이었던 요시아 왕이 즉위한 그때에, 그 시대에 이 스바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추적해 보면, 그러면 스바냐는 언제 태어난 것이 되냐면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에 출생한 것이 됩니다. 그의 일생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표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 것이죠. 그는 실패한 왕족이었습니다. 또 그의 이름의 뜻이 함축하고 있는 그의 인생의 어떤 여정도 짐작할 만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 스바냐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이름, 조상들의 이름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름입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 다음 조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마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다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랴나 야로 끝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야훼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의 이름은 조금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므낫세 왕 때의 통치를 보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어떤 시대냐?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나안 족속의 악한 풍습인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풍습까지도 받아들이고 정치적인 암투도 있었고, 그리하여서 므낫세의 통치를 표현하기를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바냐의 일생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는 살 수 없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생존해야 하는, 남아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스바냐,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언젠가 다가올 은혜의 때를 준비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4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인내로 준비시킴으로 세대에 걸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누구 때에? 이왕이면 내 때에. 적어도 내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5대째의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네가 구한 것 5대째에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땡겨주시면 5대는 제가 좀 그래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조급한 마음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것, 조금 작아지는 것이 결코 세상 가운데 실패하거나 거절되거나 지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성숙이요 숙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포도주 이야기인데요. 포도주가 숙성도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험을 하여서 14병, 12병인가요? 12병인가 14병인가 하는 포도주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우주로 가져갔습니다. 우주 정거장에 좋은 포도주를 가서 14개월을 숙성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맛을 보았더니 이 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 감별하시는 분들의 평가가 미묘한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예상 경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억에서 15억 사이랍니다. 방금 미쳤다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가격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포도주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봤습니다. 최저가는 얼마인가? 2,700원. 배송비 별도 써있더라고요. 아마 배송비가 더 비쌀 겁니다. 방금 대충 만든 포도주는 2,700원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숙성시킨 포도주, 그런 사람은 그 가치가 얼마일까 생각해봅니다. 우주에서 숙성시킬 게 그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삶을 따로 떼어서 성숙시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일까? 이스바냐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오랜 시간,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준비시키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스바냐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하기에 좀 난점을 가진 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시입니다. 구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 명의 이름은 다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이름인데 구시는 보통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종족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스바냐는 왕족의 혈통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마도 조금 섞여 있거나 정통 왕조라고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거나 이방인의 어떤 접촉한 흔적들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약점이 무엇이냐? 그가 왕족이었던 것도 또한 그가 당한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선포의 대상, 심판의 선포의 대상이 누구냐면 왕족들과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와 상관없는 공동체면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안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왕족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그에 속한 사람인데 나의 친구를, 친척을, 이웃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난점들이 있었지만 스바냐가 스바냐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유일한 그 권위와 능력과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는 권위 그리고 능력, 그 원천이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할 때 임한다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하야. 그런데 이 동사가 어디에도 동일하게 쓰였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라고 한 이것도 하야 동사고요. 빛이 있었고 이것도 하야 동사입니다. 존재, 있었다, 존재하다 그리고 동시에 창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사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야 동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창조적인 어떤 사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인생을, 오늘 하루를, 나의 일생을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적인 선포와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8년 전에 2018년 12월에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서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딱 보니까 영락교회.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빨리 받아야 되죠. 빨리 받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내릴 여기 아닌데 내려버렸어요. 내린 다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그때 이제 주관하셨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합격입니다. 감동이 새삼 몰려옵니다. 그때 제가 합격 소식을 듣고 아무도 없는데 허공을 향해서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합격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시다. 언제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긴 짧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보를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아, 나는 이제 영락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동역하게 되는 거다. 사건의 말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사건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력한 사건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되는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스바냐는 많은 족보를 기록하였지만 그의 유일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다는 그 한 가지가 그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와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월드컵 뉴스도 검색해 보시지만 스바냐서도 한번 읽어 보시면서 스바냐가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진노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노를 해석하는 사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처절하게 우리가 고생하고 억압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석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세상에 질문한 사람이에요.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인상적인 드라마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성경을 안 보시고 그걸 볼 것 같아서 제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을 폭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도 한 편 보려다가 다 봐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학교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그래도 선량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있었는데 주변의 학생들이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암행어사와 같은 주인공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평정합니다. 그 문제가 있었던 학생들이 그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누구한테? 그 친구한테. 그들 뒤에 있는 친구를 가리키면서 쟤한테 사과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겁을 많이 먹은 상태니까 그 친구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누구야,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황했죠. 얘들아 괜찮아. 나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그때 이 주인공이 그 학생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누구야? 너 진짜 괜찮아? 그 순간 이 친구가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이 학교에서 괜찮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괜찮지 않다고 정리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고 여기며 그렇게 견디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통곡하며 그 에피소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나 자신과 세상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진짜 괜찮은가? 하나님, 저 진짜 괜찮습니까? 이대로 살아도 진짜로 괜찮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가도 진짜 괜찮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 스바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어둠에 대해서 질문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장 12절에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 구절 가운데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를 대표하는 그들의 말 중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말과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어느 부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시대를 풍미하는 시대의 철학과 문화가 뭐였냐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복이 어디 있어? 다 자기 능력과 부모의 청취와 혈통에 따라 가는 거지.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또 모두 안 내리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 잘못해도 괜찮던데? 다 잘 살던데? 다 책임지지 않던데? 라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멈추지 않고는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그것이 마치 약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치부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죄성 자체, 그 죄를 책임지고 뉘우치는 것보다는 환경과 구조와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가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심리 상태를 관리해주고 구조를 만들면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신 상태에서도 자유가 극대화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악한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최대화하는 대로 그 자유와 좋은 환경들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때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죄의 문제를 과연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그때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죄에는 책임과 결과가 따르는데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불, 하나님의 불에 대한 우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불에 대한 자료를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산불이요. 통제 가능한 산불은 생태계에, 산에 오히려 유익하답니다. 왜 유익할까?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산이 오래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종만 그 산에 가득해서 한 가지 종으로 그 산이 가득하게 돼서 생태적으로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긴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그런데 작은 산불이 일어나서 그것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볼 수 없었던 새싹들이, 강한 종이건 약한 종이건 새로운 종들이 거기서 똑같이 새싹이 올라와서 새로운 동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생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황폐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 가능한 산불은 뭐예요?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작은 불이 큰 불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게 작게 그렇게 불이 나면 퇴적되었던 것들이 타버리고 사라지면서 큰 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만약 무언가가 쌓여 있으면 한 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되어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의 불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힘 아래 있는 진노의 불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소망과 새싹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피어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불이 내 인생에 오기 전에 지금 작은 불들,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회복을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스바냐 마지막 절에 3장 17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스바냐서를 아마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이 구절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시작하는 노래가 너무 유명해서 이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서 가장 심각한 실패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마지막은 회복의 약속과 소망과 노래로 끝이 납니다. 그는 어두운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의 노래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노래는 결국 임하실 하나님의 회복. 그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좋고 행복한 시대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요시아의 시대, 악행이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한 그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8살에 즉위하여서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그 요시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지자가 누굴까라고 할 때 우리는 스바냐를 꼽습니다. 스바냐의 지금 이 말씀과 진노의 심판이 어린 요시아에게 전해지고 그의 왕의 통치에 영향을 주어서 스바냐의 이 말씀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시아의 개혁으로 이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완벽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 회복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하고 도착한 곳에는 조금 특별한 우리 예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시설이었습니다. 소년원을 가기에는 조금 경미한 명령을 받은 여학생들이 12살부터 19살까지의 형을 받은 여학생들이 6개월 동안 함께 모여서 그 형을 살아야 하는 복지시설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면담을 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충격도 받고 또 안타까움도 들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묵상할수록 가장 저의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16살 학생 두 명과 면담을 했는데 너무나 쾌활해요. 기도 제목 물어봤더니 여기 나가면 문신을 할 건데 문신 잘 나오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 아름답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고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마지막에 기도 제목 나누는 중에 요 제 왼쪽에 있었던 학생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진짜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학생에게는 나의 이 대답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런 질문을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대답을 아주 한자 한자 힘주어 전했습니다. 누구야? 하나님 진짜 있어. 진짜 계셔. 내가 아까 기도하는 법 가르쳐줬지. 기도해봐. 도와주셔. 함께하셔. 바뀔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갑자기 진지해져가지고 얘가 놀랬어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겠대요. 나와서 교회 가보고 교회 오빠를 꼭 만나보겠대. 그래서 그러면 교회 오빠는 문신은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작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회복을 믿습니다. 변화도 믿습니다. 그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런 회의가 들곤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냥 격리시키는 거지 변화는 없다. 이렇게 그냥 자주 하는 목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다시 우리는 불가능하고 그들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노래가 동일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16세 소녀들을 축복하면서 저는 회복을 믿습니다. 그가 말씀이 사건이 되는 사건으로 만약 저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젠가 그의 인생 가운데 생각나서 교회를 두드린다면, 또 그곳에서 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누군가에게 또 말씀의 사건을 경험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회복과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움의 시대에 스바냐는 오랜 하나님의 준비하심 끝에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받습니다. 그가 세워지면 자신의 능력과 성취나 족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세상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해석하는 것, 심판을 선포하는 것,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죄의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산불은, 내 인생의 그 산불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사건이 되어서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좋은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내가 만약 들었다면 잠시 멈추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세상에 향락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오로지 그것만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정말 괜찮습니까? 저희는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묻고 답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으로, 전하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담고 이 시대를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때에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영락교회 다음 세대 중에 한 사람이 스바냐처럼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